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1장 7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분을 부인하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체적인 몸을 가진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처음 휴거하실 때 교회를 지상으로부터 들어오실 때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이 교회의 휴거에 대해 묘사하는 것처럼 그것의 비밀스러운 들어올림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언제 92년도인가요? 82년도인가요? 92년도죠. 뭐 그때 보면 그 있었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뭐 그래서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뭐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지는 않지만 신자들은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과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들림받아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절에 묘사하고 있는 휴거는 이러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죠. 그것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7절에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에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왕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 그 족속이 그분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반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그분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또 보시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매기 성경 강해를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본절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으로 이것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실 겁니다. 8절로 가보실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것은 헬라어 어법에 있어서 대단히 그 놀라운 표현이 되는데, 알파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에 있어서 처음 자와 마지막 자가 되는 거죠. 첫 자와 마지막 자. 우리는 알파벳을 통해서 글씨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으로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표현이 강조되는 것은 분명히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 오메가는 알파처럼 아직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채 알파벳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시작이 되시는 분으로 그 시작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메가란 글자를 아직 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겁니다. 헬라어의 성경 본문에서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작과 끝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들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과 관련해 히브리어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다니고 계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있어서의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품에 있어 조금도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영원한 세계를 포함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것은 현재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래 시제로 장차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그 4절에서 8절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처럼 매우 놀라운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게 될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당신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성육신 하신 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9절을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 요한은 이러한 표현은 요한 계시록에서 세 차례 사용되고 있는데 나머지 두 번은 본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요 그랬는데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대환난은 환난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인 사역을 행하고 그 밖에 다른 교회들을 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 전파로 인한 핍박을 잘 알고 있었고 초대교회는 그러한 핍박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요한은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이 아니라 세상에서 신자들이 이미 당하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절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시면은 뭐 조금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천년왕국은 아직 건설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실현되게 될 거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와 인내 가운데 살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간 이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한 것은 대략 주후 86에서 아마도 96년 무렵이 아닐까 어느 분들은 98년까지를 봅니다. 반모섬은 소아시아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척박하고 화산 폭발이 잦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뭐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 이런 때 보면 유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지 못할 그러한 먼 곳으로 반모섬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길이가 약 17km, 폭이 약 10km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와 계시록에서 모두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원할 때 그분을 가리켜 예수라 불러 존귀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절로 넘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좀 주지시키고 싶은데 그것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혼자 있을 때 그에게 이처럼 위대한 환상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교회를 심판하시는 성육신하신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찬송 함께하고 우리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데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성령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성령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향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오시면 행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게 될 그분은 오늘날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신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는 당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본문을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턱없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에 대해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역사하시어 그에게 마치 파노라마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역사하시어 그에게 놀라운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한편의 영화와 같다고나 할까요? 그것은 음향과 장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너무도 최신식 영화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었죠. 요즘 뭐 3D라고 그러잖아요. 느끼기도 하잖아요. 뭐 바람이 나면 바람까지, 요즘은 냄새까지 뭐 맡게 해주는 그런 영화가, 뭐 LA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그 어디예요? 뭐 그 놀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헐리우드 그 영화들 그 많이 상영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훌륭한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분명히 그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존중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의 날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이지만 그것은 대환란기와 천년왕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단 말이죠. 요한은 자기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보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주의 날, 즉 뭐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Lord's Day거든요.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주의 날을 나타내는 The Day of the Lord는 서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날은 주일, 일요일, 즉 우리가 예배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 그가 누구였을까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전쟁을 날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고 이것은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상에서 옮기기 위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분께서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오시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음성은 천사장의 소리와 같고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살리실 때 천사장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은 얼마나 장관일까요? 그것은 인자와 같은 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우리에게 성막을 상기시킵니다. 성막 안에는 금촛대는 일곱 개의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는 일곱 개의 각기 다른 촛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촛대들은 일곱 개의 각기 다른 교회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것들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각기 다르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의 기능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떠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대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8장 2절로 4절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장은 그리스도의 고유한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며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띠라고 했는데 이 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가슴에 띠를 둘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반적인 관습은 띠는 허리에 띠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그분은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더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교회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신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중재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중재사역,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중보사역, 그분이 또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씻고 또 죄를 용서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